신약성경 176페이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아버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5절을 보시면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리고 29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이제 공간복음서 그리고 사복음서에서 많은 것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뭐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비유 중에는 천국에 관한 비유들이 있죠. 이렇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든지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비유라든지. 그런데 이 모든 비유들은 어떤 내용을 감추고 있는 있을 목적으로 이렇게 전달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것을 아는 자들은 듣는 자들은 더 풍성하게 듣게 하고 또 듣지 못하는 자들은 아예 듣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알쏭달쏭한 말씀들이 이렇게 복음서에 이렇게 종종 이렇게 튀어나오죠. 그런데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고 예수가 누구신지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비밀 가운데 있는 것이지만 그 모든 비유들이 함축하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의 맥락에서 이 비유는 바로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0장 1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지금 양이 있다. 목자가 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아마 초등학교 이상의 학력 수준만 되면 다 알 수 있을 만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이것이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깨닫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6절에서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비유가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아직 해명되지 않았다. 정확하게 양이 누구이고 목자가 누구이고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 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대충 감으로 추리만 할 수 있을 뿐 명확하게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비유가 드러내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요한복음 16장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비유를 통하여 그리고 전하신 모든 교훈의 말씀을 통하여 그를 따르는 이들에게 전해주고 싶으셨던 말씀입니다. 26절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물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영원한 중보자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께 내가 구하지 않겠다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지 않으시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너희가 이제는 중간에 어떤 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아버지께 나와 너희의 소원과 너희의 간구와 너희의 모든 것을 아뢰일 수 있는 때가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아버지를 우리와 만나게 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2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에 대한 가장 분명하고 가장 훌륭한 요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는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인류를 그가 택하신 창세 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의 모든 백성들을 예수 안에 연합시켜 하나님께로 데려가시는 일을 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생이란 무엇일까요? 그러니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는 그 기도의 내용에 우리 보고 들으시라고 이 내용이 이렇게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16장 33절을 보시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게 하는가. 이 영생은 우리가 단지 죽어서 내세에 가지게 될 소망 그 이상의 영향을 우리의 현실에 끼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그런 존재들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평안히 너희의 인생을 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평안히 살라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걱정과 고난과 근심이 없는 상태로 그냥 무기력하게 혹은 그냥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살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33절 하반절에 말씀하시죠. 환난이 넘치는 삶, 고난이 가득한 삶을 너희가 걷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에서도 너희가 평안할 수 있도록 내가 주께서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32절하고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요. 3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6장 32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 말씀이 이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약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혹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충만해지고 능력으로 가득해졌을 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너희가 나를 봐라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요한복음 10장에서부터 17장 19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지금 생애의 마지막을 지금 보내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마치 저주받고 죄 지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죄인 취급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시죠. 우리가 배신당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수치입니까? 만일 여러분이 어떠한 영역에 있어서 스승이신데 선생이신데 내가 평생 키워왔던 내 제자가 나를 배신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일은 단지 둘만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선생이 얼마나 못났으면, 선생이 얼마나 잘못 가르쳤으면 제자가 배신을 하는가. 그리고 저런 제자가 이렇게 발생하는 걸 보니 저 선생이 가르치는 가르침은 그렇게 신뢰하지 못할 만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세간의 평가를 받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평가를 받으시는 자리로 걸어가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낭만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사람들이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는 참혹한 그 모습으로 매달리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그 길을 겪으시고 그 길을 걷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님 자신을 그렇게 묘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유명한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오 너희를 위한 것이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이것은 한 사람의 선행이나 한 사람의 고귀한 행동이 그때에는 결과를 보지 못할 것이지만 언젠가는 큰 결과를 볼 것이니 좋은 일을 해봅시다 라는 차원으로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죽는다는 거는 심긴다는 거는 말 그대로 죽는 겁니다. 아무 가치가 없는 일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며 한 알의 밀알이 땅 속에 들어갈 때 그걸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냥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일을 만드시겠다. 그런데 이 일은 예수님조차도 쉽지 않은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26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라. 너희도 내가 걷는 길을 보고 쫓아라 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그리고 복음서에서 요한복음 10장에서 20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고난의 행적, 복음서에서 온통 기록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나를 따르고자 한다면 너희도 그 길을 함께 걷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길은 어떤 길인가? 주님이 걸으셨으니 우리도 한번 열심히 쫓아가 봅시다 라고 호기 있게 말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27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던 그 길이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나에게 이뤄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걷게 될 거라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처참한 자리까지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것처럼 너희의 인생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선택하셨다면,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을 걸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도달할 수 있겠는가? 내가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가? 라고 하는 그 길을 걷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길은 걷고 싶지 않은 길이고 그 길은 배신당하는 길이고 그 길은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요한복음 16장 32절에 의하면 자기를 평생 쫓아왔던 사람들조차도 자기와 평생 함께했던 사람들조차도 다 떠나가 버리고 홀로 남게 되는 그 고독한 길 우리가 다 걷게 될 거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그 길은 단지 허무와 단지 절망과 단지 배신감에 치를 떠는 그러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지만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 길에서 무언가가 만들어진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56페이지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죄인처럼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초반에서 이야기하듯이 광야에서 노뱀이 들어져서 모세의 때 이스라엘 백성이 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져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죽은 뱀처럼 마치 노뱀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시죠. 참혹한 형상으로 달리십니다.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다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저가 도대체 얼마나 끔찍한 죄를 저질렀길래 저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나무에 매달려 우리 모두가 볼 수밖에 없는 골고다 언덕 위에 올라갔는가. 저는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는가?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처참한 형상으로 그가 이렇게 나무에 매달리시게 된 것은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이 모든 일에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에 있으신 분은 아니시다. 우리를 동정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고통을 채율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그 길을 걸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5장 1절에서부터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제사장마저 사람 가운데에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이래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등이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연약에 휩싸이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사람들 앞에 강함으로 드러내 보여주고 싶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취나 지위로 나는 강한 사람이라 하고 과시하고 싶은 것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지요. 뭉클뭉클하게 마음속 깊은 곳 어디인가에서부터 연약함이 우리를 휩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에 휩싸일 때 그 길이 예수가 걸으셨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 길을 겪으셨을까요? 4절 말씀을 보시면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겪으셨던 고난, 예수님이 겪으셨던 십자가, 예수님이 겪으셨던 고통은 단지 고통과 단지 고난과 윤회의 수레바퀴 속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처참한 운명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그 길은 영광의 길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존귀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길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운명의 수레바퀴를 바꾸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운명의 수레바퀴 속에 휩쓸려 들어가 거기서 살이 찢기고 몸이 찢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부터 예정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고통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연약함도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상실의 슬픔과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단절과 홀로 있게 되는 그 순간도 그것이 단지 운명의 장난 속에서 운명이 핥히는 그 속에서 연약하게 당하는 희생제물로 희생자로서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부터 예정하신 그 길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신적 예비하심의 길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7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습니다.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을 면피하지 않게 그렇게 안 하셨다는 겁니다. 죽음을 겪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음을 이길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신적인 예비하심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통해서 무엇을 예수님은 성취하게 되십니까? 8절이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고난은 영광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모든 형태의 고난은 단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만드실 수 있는 영광과 온전함을 만들어낸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그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평안을 누려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환난이 너희 가운데 넘칠 것이지만 너희는 그 길을 능히 지나고도 충분히 남을 만한 그러한 지위와 능력을 내가 허락해 주었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3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성경 176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내가 홀로 될 거다. 베드로가 야고보가 요한이 나를 죽도록 사랑하겠다라고 결심했던 따르겠다라고 결심했던 너희도 나를 배신하고 나를 혼자 둘 것이다. 우리 인생의 길은 사실 그런 거죠. 아무도 옆에서 도와줄 수 없는 길, 홀로 그 고난을 감내해야 되는 길. 그런데 주님이 나를 봐라, 나도 혼자 그 길을 겪었다. 그러니 너희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33절입니다 왜 괜찮을까요? 32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가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봐라. 배신받는 나의 삶을 봐라. 나의 찢긴 육신을 봐라. 저주받은 삶, 사람들이 망했다고 일컫는 삶을 봐라. 그 내 삶을, 그 내 찢긴 몸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높이 드셨다. 나를 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찢긴 육체, 창으로 찔린 그 허리, 피가 줄줄 흐르는 그 머리, 뼈와 가죽밖에 남지 않은 앙상한 이 몸, 하나님이 거기다가 뭘 담는지를 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이 찢겨진 육신보다 더 근원적인 어떤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의 가장 근원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나의 가장 본질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보통 자기의 몸일 것입니다. 내 몸의 상태에 따라서 생각이 이렇게 저렇게 바뀌기도 하고, 아기가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자기 몸에 오는 고통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우리가 생명을 영위하고 사람들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이런 것도 사실 다 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몸보다 더 근원적인 게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버림받은 예수의 몸, 찢겨진 예수의 몸이 그것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지만 그것이 예수의 몸이니까 의미가 있는 거죠. 왜 의미가 있을까요? 살보다 훨씬 근원적인 것이 바로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생명이 태어날 때 그 어머니의 태 속에서 있는 그 태아가 가장 근원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태아가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몸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몸을 자기 스스로 몸을 가장 근원적으로 봤지만 그 몸은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하는, 어머니의 딸이라고 하는, 부모의 갓난아기라고 하는 그러한 관계성 위에 놓여진 몸입니다. 몸보다, 살보다 관계가 훨씬 더 근원적인 겁니다. 관계란 뭘까요? 서로 바라보는 거죠.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그 어미가 바라보는 관계 속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모두가 다 예수님을 멀리하고 피했지만 예수님의 그 찢겨진 육신을 끌어안았던 한 인물이 있죠. 누구일까요? 마리아죠.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자기 아들이었잖아요. 자기 자식이니까 처참한 그 몸이지만, 모두가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는 몸이지만,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 자식이니까요. 저주받은 육신이고 버림받은 육신이지만 자기가 낳았으니까 그걸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끔찍한 걸, 그 분노를, 그 허망함을, 그 육체에 쏟아진 저주와 폭력을, 실패를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그 육신을 보며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봐라 저 사람을, 봐라 저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의 시선이 그 육신을 향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육신은 어떤 육신이죠? 걸레같이 너덜너덜해진 몸이죠. 그런데 봐라, 그 배신당한 몸을, 배신에 넘겨져서 저주를 받은 그 몸을, 모두가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는 그 몸, 스스로도 만일 거울이 있었다면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는 그 몸을 봐라. 그 몸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지만 그 몸을 바라보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누구시죠?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서로를 마주보고 계시던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육신이 되셔 오셔서 십자가에 찢겨 돌아가셔도 그 육신 가운데 거하고 계시는 예수를 영원의 시선으로 성부는 바라보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성부가 하나님이 찢겨진 육신, 저주받은 육신,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는 그 육신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주받고 배신당하고 모욕당하고 수치와 저주 속에 있고 살점이 뜯겨져 나가고 육신이 찢겨지는 그 성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서 들림받는 삶을 성부가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자로 말미암아 보내심을 받은 성령도 그렇게 우리의 몸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성령은 예수가 걸었던 길과 방불한 길을 걷는 우리의 삶에 동참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이 예수의 길이다라고 성령이 증언하십니다. 성부와 성자가 우리 안에 성령을 보심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삶의 관계성 속에서 그 깊은 품 속에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을 위치시키시고 품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그러한 비유, 그러한 비밀을 간직한 삶이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이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가? 인생이 이게 뭔가?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아무렇지 않게 벌어지는가? 왜 내 삶에서는 이런 허무가 이렇게 가득 채우고 있는가? 라는 그 질문 속에 거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제 또 한 명의 귀한 성도를 주님 곁으로 보냄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분은 항상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설교를 들으셨던 분이고 정말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유쾌하게 만드셨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갑작스러운 육신의 쇠약함으로 죽음에 대한 선고가 이렇게 내려졌을 때 한 사람의 교역자로서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신 분이 아니십니까?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함께 처해 있었죠.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렇게 찾아뵙고 기도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생기 있던 모습, 그 활발했던 모습은 다 사라지고 정말 뼈와 가죽만 남은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그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인생인가? 이렇게 끝나고 말 것이 인생인가? 우리가 아무런 모든 성취를 이룬다고 해도 세상에서 부러워할 만한 그런 지위와 부를 누린다고 해도 결국 이것이 다인가라고 하는 그 자리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봐라. 나를 봐라. 혼자 버려져 있어도 괜찮다. 너희의 삶은 아버지가 신적인 권능으로 신적인 최선으로 이끄시는 삶이다. 그러니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를 저주했던, 스스로에 대해서 한탄스러워했던, 거울을 보며 너의 얼굴을 돌렸던 그 마음을 접어라. 너의 얼굴에 깊게 패이는 주름도 문득문득 피어나는 이 죽음의 향기로 뒤덮고 있는 점점 잠식당하는 너희의 육신도 내가 걸었던 그 길, 바로 아버지께서 가져오셨던 신적 최선의 삶이다. 인간적 최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고작해야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 때 자랑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 기껏해야 남들보다 좀 더 좋은 가방을 들고 남들보다 좋은 음식을 먹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것, 그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위협을 우리는 날마다 겪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잠자리에 들 때마다 문득문득 풍겨져 나오는 이 죽음의 향기 앞에서 아무도 함께 할 수 없고 아무도 동참할 수 없고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함께 그것을 견뎌내줄 수 없는 고독한 그 길, 그 인생의 길, 인생이 이게 뭐야? 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그 길.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그 길 걸었다. 그러니 너도 그 길 걸을 텐데 괜찮다. 내가 함께하는 길이다. 세상의 위협이란 기껏해야 너 죽을래, 너 이렇게 하면 너 죽을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거지만 주님은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죠. 너 죽어도 괜찮다. 예수가 걸으신 길이고 그 길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봐라. 예수가 죽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바울이 죽어서 온 천하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처럼 너희가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숨도 쉴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인간의 모든 능력과 모든 권한과 모든 실력이 사라지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시다. 죽음은 단지 무가 아니라 너의 인생이 사라지는 것은 단지 불교에서 말하는 허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죽고 난 후의 인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니 단지 우리가 이 세상을 결연하고 의지 있게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그 모든 죽음의 위협 앞에서, 모든 그 인생의 위협 앞에서, 그 모든 삶의 두려움 앞에서도 괜찮다. 성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모든 것을 끌어안으시고 승천하신 성자이신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 그 신적 삼위일체의 풍성한 은혜와 교제와 나눔 속에 너희의 삶이 있다 라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우리를 능력으로 감싸는 그 삶, 그 삶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긍정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감싸안으시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모든 세상의 거짓말에, 모든 사탄의 거짓말에 인생은 별거 없어, 네 인생 그냥 이렇게 살다가 허무하게 끝나는 거야,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너를 떠나갔잖아, 결국 너는 너 혼자 그렇게 외롭게 살다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모든 거짓으로부터 아니다, 내가 혼자 고독하게 사는 삶인 것이 분명하지만 그 삶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 삶이다. 그 삶, 아버지가 지켜보시는 삶이다. 그 삶, 삼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는 삶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결단하시고 다짐하시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의 삶을 끌어안으시고 감싸안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단지 고난과 단지 허무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광과 존귀로 빚어지는 삶이요 주님께로 바쳐진 삶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서로를 마주보고 계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바라보고 계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영광 가운데 노종되어 있는 우리의 삶이오니 그 삼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그 삼위 하나님의 품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이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긍정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주와 함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신적 최선의 삶이 바로 나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